여러분, 분기점이라는 말을 아시죠? 분기점이라는 말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곳 혹은 사물이 방향을 바꾸어 갈라지는 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분기점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분기점은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이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고기 잡는 삶으로 세금 거들어 다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다리며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제자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저는 제자들의 이 결단과 행동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때문에 뭐가 탄생을 했어요?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3절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40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겠어요?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선택했고 이것이 곧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 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즉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기도와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장 이후 사도행전의 전개를 보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나 여러 이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더라.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몇천 명씩 회심을 하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그 위협, 핍박, 이런 상황과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협에도,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신앙의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모일 때까지 뭘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신앙의 핵심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같이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기를 다함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이 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던 그 공동체의 모든 무리가 성령이 다 충만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던 곳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없는데도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요, 그래서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의 핵심도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상 7장 같은데 미스바에서의 부흥이나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도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선포가 기도로 이어지고 또 그 기도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 회심하고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에 어떤 그 분기점을 주실 때마다 꼭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기도가 뭔데? 개인의 인생과 역사와 역사를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기도가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이 새벽에 뭐 이렇게 나와셔서, 뭐, 우린 그러지 않겠지만, 주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주님, 우리 아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 바뀌나요? 주님, 지금 이 내 사업처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하는데 여태 안 바뀌었던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 바뀌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바뀌라는 그 사람 안 바뀌고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속성이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8절에 보면 네 개의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많이 나갑니다. 가깝게는 뭐 볼티모어, 뉴욕으로 가는 선교팀도 있고 LA,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케냐까지 가는 선교팀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준비를 몇 개월 동안 해야 합니다. 누가 가라고 떠밀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선교는.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정말 가까운 곳부터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뭐 단기 선교를 가든 뭐 선교사님처럼 헌신해서 어딜 가든 다 가면 좋은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8절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오늘 처음들 다 들어보신 표정을 하시네. 네.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도 있고 권능, 능력도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지역은 실제 내 삶의 바운더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행기 타고 저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그 실제적인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네 개의 지역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것이죠. 온 유대는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내가 소홀히 여기면 금방 또 멀어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그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와도 같은 관계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 저와 여러분과 정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단기 선교를 가고 지역의 노숙자나 비행기 타고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헌신해야 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나랑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의 문 절대 못 엽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을 다해야지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 훈련을 매일 또 매주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이 훈련을 매일 매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룹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마다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그런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